개인방송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맛보시죠. 4부 홍순목 정치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계속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두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있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70 우물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6478님 홍홍홍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3677님 무슨 말씀인지 점점점점이 있네요. 그리고 6478님 저는 홍평관님 의견에 동감. 조국은 좀 불쌍한 거 맞지 않나요? 라고 의견이 나왔는데요. 오늘 처음 출전하셨는데 문자가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아무래도 뭐 저에 대한 것보다는 조국에 대한 관심이 예. 많아서겠죠.
알겠습니다. 앞서 3부에서 하다 못한 이야기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조국 대표의 조국 혁신당 지금 지지율이 좀 높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겁니까?
그 누구도 사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정당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지역을 대표한다든가 아니면 세대를 대표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이슈를 선점한다든가 이런 게 예. 있어야 되는데 사실 조국 혁신당에는 그런 면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미스터리예요. 단지 조국 지난번 이제 그 조국 법무장관 있을 때 예. 그때 이제 조국 그 수호 어떤 그 팬덤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예. 그 이상으로 사실 좀 좀 거품이 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죠.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얘기는 그렇게 하죠. 지난번에 민주당이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예.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는데 특히 호남에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예. 그것이 어디로 갔냐? 무당층으로 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보기에는 민주당이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조국 혁신당이 새로 오면서 그 무당층, 호남의 무당층이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지지율이 예, 높게
그렇다,
나온다.
예, 그렇다. 예. 그리고 이제 여타 제3제 정당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렇게 개혁신당이라든가 새로운 미래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그 좀 이상하게 됐어요. 서로 한번 손을 잡으면서
예.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 세력과 저기 야권하고 손잡은 세력이 됐고 또 개혁신당은 그 민주당하고 손잡은 세력이 됐고 뭐 국민의힘과 손잡은 세력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예. 명확하지 않은데 조국 혁신당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중간에서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예,
예 과격하게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좀
알겠습니다.
그 이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교수님은 지금 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 지금 개혁신당 뭐 다른 데서 좀 시원찮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검찰개혁과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대한 선명성이죠. 예, 이건 지지율이 너무 확실하게 저는 이런 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이번에 창당의 목표 이런 것들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 메시지에 맞게끔 인재도 영입하고 공약도 만들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 다 같은 선에서 다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일관성 있게 예. 보이고 최근에 일부 민주당 공천에 뭐 좀 실망한 사람들이 무당층으로 갔다기보다는 어떤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대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생각을 했는데 좀 그 부분이 아닌가라고 실망했던 다소 소극적인 지지자들이
예.
이 조국 혁신당으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본격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한 30% 가까웠던 무당층이
예.
많이 지금 빠졌거든요. 그게 어디로 갔냐면 제3의 어떤 대안을 생각했던 다른 당들이 그 좀 고전을 면치 못하잖아요.
그렇죠. 빅텐트 통합당선
네.
됐고요.
예.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비판 세력이 되지 못한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 선택지로 조국 혁신당을 갔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와
예.
그다음에 무당층과 제3세력을 지지했던 일부 사람들이 그 지지를 조국 혁신당으로 돌려서 지금의 현재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만들었다. 거기에 기본이 됐던 건 지금 현 정부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 그 메시지가 선명하게 들어갔다.
예.
그래서 검찰 정권을 조기 종식하겠다. 있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국민들에게 어필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지지율로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명성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말씀은 보니까 홍 평론님 말씀하고 거의 같은
저는 저기다 하나를 덧붙이고 싶어요.
예.
과연 이것이 조국 효과인가?
그럼
조국 무슨... 효과인가? 조국 대표의 면면을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동안에 조국 대표와 손을 잡으면은 중도층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국 효과가 아니라 이것은 조정훈 효과다. 용해인 효과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들이 왜 그 시민단체라든가 진보 세력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소중한 의석 하나를 나눠줘야 되느냐 해줬더니 국민의힘으로 갔다. 그리고 자꾸 비례대표로 계속 그걸 이어가려고 한다. 뭐 이것 때문에 반발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 왜 조정은 용해인 의원 얘기 나오나 했더니만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와서 마포에서 예, 좀 출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에다 표 줄 바에는 그냥 조국 혁신당에 표 준다 그 얘기인 겁니까?
네. 그러니까 조 씨는 조 씨인데 조국이 아니라 조정은 효과다.
나름 뭐 새로운 뭐 접근법이긴 한데 아니 조국 대표 때문에 지금 지지 높은 거 좀 그 너무 좀 너무 앞서나 너무 멀리 나가신 거 아니에요?
조정은 효과다 이렇게 봅니다.
아, 예,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예, 그럼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기 교수님.
네.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은 내 표를 찍어줘도 한 표밖에 한 명밖에 안 된다. 이게 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뭐 제도적 한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기 때문에 가성비를 위해서 조국 혁신당의 표를 몰아줘야 된다. 민주당 지지자지만 지역구는 지민 비조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걸 양 당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이 지민 비조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적어도 범야권에 있는 지지자들의 입에서 먼저 나온 얘기로 알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비례정당이 지금 시민사회와 또는 진보 성향의 정당, 소수 정당과의 연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권을 20명까지 본다고 하면 앞에 10명은 확실한 당선권일 수 있죠.
예.
그 10명을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아니라 이 시민사회목 특히 앞에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예. 그다음에 뭐 진보당, 그다음에 새진보연합 이렇게 해서 10자리를 먼저 이 소수 정당에게 또 시민사회에게 그 몫을 주다 보니 후순위로 이제 밀려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하는 10명의 후보들이 선택받을 확률이 좀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금의 지지율로 저는 나간다고 생각하진 않아. 이런 걸 지금 유권자들이 감안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례정당을 조국 혁신당으로 찍어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15% 막 20%까지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건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사람들의 불만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저는 표출을 했다. 그걸 현 정부와 여당이 너무 지금 그 부분을 이 낮춰서 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것이지.
예.
저는 지금의 정권에 대한 심판 이 부분들은 여전히 이 바라는 국민들이 많다. 그게 조국 혁신당이 지금 돌풍으로 드러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 혁신당의 돌풍, 뭐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이게 뭔가 쉽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최대의
정권 심판을 원하는 사람들을 조금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죠. 결집 효과.
반면에 지금 민주당 좀 상황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 뭐 국민의힘에서야 뭐 자기 지지율만 높아가지고 뭐 목표 의석수 19석, 20석 차지하면 되고 거기 싸우든 말든 뭐 강건도 불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상황 속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보다는 좀 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뭐 친문 좀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공천에서 비명 뭐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친문 세력들 그동안에 어떤 걸 보여줍니까? 그 보통 그런 경우에 지난 지방선거도 그렇고 정동영 후보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 친문 세력들 거의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염려하는 쪽이 많았었는데 그 민주당은 많았고 국민의힘은 사실 속으로 그걸 즐기고 있었는데
예.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야 이거 투표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긴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 그동안에 과도하게 빠졌던 국민의힘을 사실 설 이후에 좀 우상향으로 올려놨는데
예.
막상 이제 보니까 여권 야권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금 박빙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에 이제 보여줬던 어떤 그런 스탠스라는 것은
예.
야권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안 된다. 그러면 내부 쪽으로 지금 바라보기 시작했다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 이런 경우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지금 나경원 이제 전 의원이라든가
예.
아니면 그 안철수 의원에게 손을 내밀고 좀 도움을 청했다. 사실 좀 좀 예상하기 어렵죠. 국민의힘이 고공행진을 한다면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그분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이제 뭐 또 대우 변호사 뭐 공식적으로
예.
좀 이렇게 뭐 좀 문제 제기를 했고
예.
또 당에서 공천을 유지하는 걸로 됐지만은 뭐 이런 행적을 통해서 사실 좀 로우키 좀 그런 것들 과거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또 그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예, 한다.
위기감을 느낀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도태우 변호사 공천 유지했잖아요.
유지를 했는데 그냥 유지를 그냥 무조건 옛날에는 유지를 하면 아예 문제 없다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래도 한번
한번 생각해봐.
아 한번 저 검토해봐라.
그랬는데
뭐 이런 것도 많이 변화하죠. 변화죠. 이것도 하나의
진정한 예. 사과를 해서
두 번 했대요.
예, 진정한 사과를 했다고 해서 공천을 유지한다. 저는 이걸 국민들이
예.
이걸 다시 재심을 하고 정확한 그 판단을 해서 내린 결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요식행위였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공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예.
이런 말을 해도 우리는 그냥 후보로 간다. 지금 이런 예,
예.
사인이라고 좀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효과는 좀 이제 끝물이다. 예, 본인이 5.18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 강조해왔습니까? 이 총선 전부터.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런 이 핵심적인 발언을 한 사람의 공천을 한 번 더 재심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안에 대해서
예.
이 공관위에서 이 부분을 그냥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 나온 것도
예.
이 내부에서의 한동훈 효과가 일단 끝났다라는 예. 하나의 예, 징조로 좀 보이고요. 저는 지금 이 범야권의 지지세 또는 결집 효과가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박스권에 일단 갇혔고 최고 찍고 이제 내려오는
예.
이 상황에서 본인들의 리스크가 자꾸 커지거든요. 박덕흠 의원도 지금 경고까지 받았어요.
예.
지금 도태우 후보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실책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전략은 이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자꾸 강조하는 건 오히려 그 결집만 강화시킬 뿐이다. 저는 지금 제가 국민의힘에 예. 감히 바라고 싶은 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효과로도 이 상황을 타개하기는 예. 어렵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태세 전환밖에 없다. 지금 자꾸 민생 토론회라는 이유로
예.
각 지역 돌아다니면서 선심성 공약하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좋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지금 언론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지금 하지 않아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총선 100일 앞두고는 이런 공직자이신 분으로 다니는 거에 대해서 다들 조심하거든요. 오히려.
예.
그런데 지금 지난주인가 인천에 왔다 가고 지지난주 왔다 가고 지금 18번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
지금 할 수 없는 공약들 정책들 하겠다.
예.
약속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거 그만하고 이제라도 늦었지만 정말 이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
예.
그리고 아 인사실책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모습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사과의 자세
예.
이런 것들을 해야지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후보와
예.
한동훈 위원장의 힘으로 결코 예, 돌파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뭐 민주당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만으로 선거를 못 치르죠. 그렇기
예.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 다 예. 불러들이고 다 구성한 거 그런 건 뭐 사실이고요. 또
네, 저기
어떤
평론가님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지금 도태우 후보 윤석열
예, 예.
대통령 지금 뭐 그냥 지금 심지어 이재명 대표 얘기 좀 그만하고요 우리
그러니까요.
아, 조국의 중간 얘기 좀 다시 집중하죠. 같은데, 네, 그럼 짤막하게 하십시오.
짤막하게. 그러니까 정당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좀 이제 공천에 어떤 무리가 있더라도 내부 역학관계로 인해서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예.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쉬어가는 의미에서요. 어, 오늘따라 이렇게 홍평론가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고 있네요. 6372님. 새로 오신 홍평론가님 중후한 목소리 좋네요. 까칠한 시선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아, 예. 덕분에 이렇게 또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가 지금 조국 대표의 조국 혁신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비례대표에만 집중하겠다라고 조국 네. 대표가 밝혔습니다. 기본 방침인데요. 조국 대표 역시 비례대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 국회 입성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나눠볼까요? 먼저 교수님.
만약에 지금의 15% 지지율이 유지가 된다면 예. 목표하는 조국 혁신당의 열석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조국 당대표가 예,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인다?
예, 있어 보이는데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4년간 이 계속 의원 네, 위치를 유지하기도 쉽지는 않을 수 있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국 대표가 나는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심정으로 예. 지금 나서고 있다. 1호 공약은 지키고 내가 다시 사법적인 그 책임을 감당하더라도 예. 이 뜻을 누군가가 계속 이어줄 것이다.
예.
조국 혁신당은 계속 지금의 현 정부를 견제하고 또 새로운 어떤 이 앞으로의 민주 공화국 예. 이런 걸 지금 지향하는 네. 그 지향점들은 동지들이 같이 이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예. 또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국의 조국 당대표의 예, 국회 입성은 가능하다. 예. 하지만 4년 동안 임기 유지는 어려울 수 있다. 그 예. 부분은 감안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뭐 지금 뭐 이 정도 지지율이면요. 당연히 되죠. 몇 번 순위를 받냐가 중요하겠죠.
아, 그러니까
앞선을 받느냐, 뭐 뒤에 받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 혁신당의 총선 전략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국 그 대표를 국회 입성시키기 위해서 앞순위에 조국을 배치하느냐.
예.
아니면 전에 당대표 하던 분들 최소한 12석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예.
12석을 찍어달라 하고 12번에 배치하느냐. 그러면 12번에 배치한다면 다소 지금 이제 그 거품이 꼈기 때문에 입성을 예.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반반이라고 봐요.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국 대표 국회 입성한들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입시비리 이런 거 보면서 꼼수로 예.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 입성도 이렇게 꼼수로 예.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순위가 중요하다.
순위 중요하다. 그렇죠? 총선
예.
전략.
예, 만약에 총선 예. 전략에 앞순위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당선 가능성 의석수에 있게 되면 뭐 그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각각 한 1분 정도씩이요. 그리고 뭐 조국 혁신당을 비롯해서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한 석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이번 총선에 임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제안 한 말씀씩 간략하게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조국 혁신당의 지금의 지지율은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 정권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검찰 개혁의 염원이 담겨 있는 거다. 더불어민주당도 물론 이제 포괄적인 이 거대당으로서
예.
이 다수의 유권자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되는 그런 공약들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밑에는 지금 민심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이 선명성을 가지고 하는 이 극소수의 지지자들의 예,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국민의 또 한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도 예, 좀 잘 헤아려서
예.
정권 심판이라는 목적에 맞는 이 총선에 임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평론님은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 오히려 이것이 조국 혁신당의 출연이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뭐 민주당만 공천 파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공천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나와서 무소속 나온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효과 그리고 공천에서 제외됐던 분들 이런 분들 다 선대위로 다 모아서 그 한 그 대오를 그 같이 간다 이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지금 위기의식과 결집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도 굉장히 좀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 다행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맛보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홍순목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